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영역에서도 으뜸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할 수 있도록 하셨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21절,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일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하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먼저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그러한 상태 또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전에. 22절에서는 이제는 이랬으니까 이것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어떠한지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에라고 했으니까 과거 골로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았던 것처럼 과거 골로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곧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무 사이로 멀리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이 멀리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그처럼 골로새 사람들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로새 사람들의 과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과거 골로새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과거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인생들을 다루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에 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바로 이렇게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과거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골로새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단 골로새 사람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골로새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원수관계지요.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가득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되기 전에 골로새 사람들의 상태였고, 또 화목되지 못한 전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죽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복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일은 나의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적대자들을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두렵고도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까? 신명기 32장 41절에 가보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보복하게 될 것이다, 보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인생들은 대단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다라남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외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것으로 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복수심으로 보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에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복수의 날이로다. 분명히 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서로 간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에서의 그 칼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인 인생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죽는 순간에는 아무런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반드시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았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위에 무서운 진노의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노아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품는 생각마다 모두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고 한탄하셨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채 살아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에 물에 의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와 일곱 식구 빼놓고는 모두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시대 사람들은 불에 의해서 멸절되었고 노아 시대의 원수들은 이제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그처럼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적의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보복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내며 살다가 죽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지옥의 불 속에 그들이 던져지는 것이고요. 그 지옥의 불꽃은 하나님의 복수의 집행수단으로 영원토록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급히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자가 칼을 들고 올 때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빨리 나아가서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인생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라고 하였는데요.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이 인생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지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목해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간에 놓인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이 제거되어야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화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것이 이 죄와 육체의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장애물을 이제 헐어버린 것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것이죠. 골로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와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골로새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그처럼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에바브라의 이제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화해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하였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바브라가 화해의 복음을 들고 골로새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에바브라가 외친 것은요. 너희 가련한 인생들이여, 너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여,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 바로 그 화해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게 바로 에바브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대신 간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전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큰 저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 하나님의 원수들이여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락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구원의 놀라운 복락,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애쓰고 수고하여 전해준 바로 그 화해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현재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이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화 이후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날에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세우고자 함이란 표현은 확실히 종말론적인 견지, 즉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 도래하게 될 그 종말의 한 시점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타당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시키려는 목적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핸드릭슨이 잘 말을 해 주었고요. 칼빈도 동일한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다만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매일 계속될 뿐이요.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 했으니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해서 이 거룩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이제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매일 계속된다 했으니까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주의해서 이 거룩은 다만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매일 계속될 뿐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하실 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성화가 완성되는 시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룩은 다만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매일 계속될 뿐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하실 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도록 하자.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무엇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 끝에 이루어질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축복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그 일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이처럼 그 목적하는 바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제 화해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을 하였고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들은 아담의 범죄한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뜻하고 목적하는 바로 그것, 온전한 모습으로 종말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